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내년 3월 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전 참전군인 훈장 수여식 뒤 방송 연설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며 다른 길은 없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대통령직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71살인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은 형식적인 것으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CNBC 방송도 정치적 반대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이 이뤄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다섯 번째 임기를 거의 보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말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뒤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던 2008년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미 이오시스 스탈린 이후 가장 오래 집권한 러시아 지도자라며 내년 대선에 당선되면 적어도 2030년까지 대통령직에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은 내년 3월 15일부터 사흘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라이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인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논의가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시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많은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대량 학살이며 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위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더욱 슬프다며 서방국들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지 덕분에 러시아와 이란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좋은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공중투하식 유도탄 포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마스가 8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을 인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원 여러 명이 사살되거나 부상당했으며 아직 석방하지 않은 인질 138명 중 한 명인 25세 남성 사하르 바루후 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바루후 씨가 이스라엘군 소속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이스라엘이 공개했던 인질 명단에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당시 자택에서 납치된 같은 이름의 24살 학생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바루후 씨는 벤구리온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24살 학생으로 할머니와 남동생이 납치 당시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한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8일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소재 미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현재 시각으로 이날 새벽 4시경 대사관이 두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이란 연계 민병대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라크 정부의 외교 협력 파트너인 인력과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위권과 자국민 보호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두 발의 로켓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는 이라크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비정규 무법 집단이라면서 보안당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보호조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도와 실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면 그곳의 경제가 늘 들썩했습니다.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요. 공연 티켓은 물론이고 호텔, 공항, 식당, 대호황이었고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한 영화관은 연일 문전성 시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 사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을 정도죠. 며칠 전에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세계 여성 100인 가운데 다섯 번째 인물로 뉴스가 됐던 이 사람. 오늘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국의 찰스 3세 국왕, 또 샘 올트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를 제치고 올해의 인물이 됐는데요. 1989년생, 올해 나이가 33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17살에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문화예술계, 재계, 정치계도 이 그녀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거물이 됐습니다. 타임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중문화 예술가로서 이룬 업적은 뭐 일일이 열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돈나의 버금가는 팝스타이고 밥 딜런, 폴 맥카드니 수준의 작곡가이고 10억 달러의 자산을 일군 사업가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일상에서 날씨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화제가 된 그냥 세상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2023년 올 한 해 분야별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his fake case was brought only to interfere with the upcoming 2024 election, and it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네, 오늘은 2023년 올 한 해 미국의 주요 뉴스 정리해 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연말 특집 순서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 맞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북한. 낮에는 초봄처럼 포근한 날이 계속되지만 계속 들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바람은 서해안과 동해안, 특히 동해안 쪽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구름 많이 꼈다가 대체로 낮부터 맑아지는 날씨인데 함경남북도 양강도는 곳에 따라 흐리고 자강도, 희해산, 삼지연, 김책은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영상 5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원산과 함께 영상 7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도, 함흥 청진은 영상 1도고요. 해산은 영하 6도에서 아침을 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10도입니다. 개성은 14도, 함흥 원산이 15도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5도, 중강 1도, 청진 8도, 해산은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는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지도자에 이어서 7일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는 등 활발한 대중동 외교를 펼쳤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중립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확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나라의 정상들 연이어 만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7일 이란 대통령 만났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팔레스타인 분쟁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란 지도자를 만났던 게 지난해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란을 방문해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라이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역시 팔레스타인 분쟁이 주요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중동 지역의 상황, 특히 팔레스타인 상황에 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시 대통령은 현재 팔레스타인과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당연히 대량 학살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네요.
네, 라이시 대통령은 또 중동 사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면서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이란이 최근 들어서 부쩍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부터 두 나라가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폭용 무인기, 이 드론을 러시아에 대량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러시아군은 이들 드론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나라가 군사 기술 협력 등의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6일에는 하루 일정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에 들러서 모하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적으로도 이 나흐얀 대통령 또 빈 살만 왕세자와 친밀하다고 합니다.
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처럼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네, 사실 이 두 나라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인데요.
네.
예,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의 사우디와 UAE 방문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만남이었죠.
네, 푸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에서는 특히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문제가 중심 의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 성명은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에너지 분야에서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석유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OPEC 플러스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OPEC 플러스는 기존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여타 주요 산유국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에너지 문제 말고 또 어떤 현안들을 논의했습니까?
네, 크렘린궁은 두 지도자가 가자와 우크라이나, 예멘 분쟁, 또 이란 핵 프로그램과 방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공동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가 보여준 인도적 정치적 노력에 감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연이어서 중동의 세 나라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중동 나라들하고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후에 러시아는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중동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부터 해외 방문을 자제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사우디 그리고 UAE를 직접 방문한 걸 보면 러시아가 중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 사태를 미국 외교의 실패로 규정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중동에서 서방에 대한 반감이 커진 걸 이용해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분쟁에서 중재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이제르바이젠의 얘기입니다.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양국이 7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포로를 교환하고 연말까지 평화협정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과 아르메니아 총리실 사이의 회담이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시적인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나라의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명은 두 나라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를 달성할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는 견해를 공유했다면서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에 이르길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이번 합의로 양국이 포로를 석방하기로 했군요.
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군 포로 32명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2명의 아제르바이잔군 포로를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내년에 열릴 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걸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나라가 올해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이 이기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이게 두 나라가 분쟁을 벌인 게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소련이 무너지고 1992년에 두 나라가 2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아르메니아 주민들 통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국제사회도 그동안 이 지역을 그렇게 영토로 간주했습니까?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해왔습니다.
예. 이 두 나라 사이에는 3년 전에 전쟁도 있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전쟁이 나서 6주 동안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네, 이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일부를 탈환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결국 이 오랜 분쟁의 결정적인 상황인 전쟁이 올해 벌어졌던 거네요.
네, 아제르바이잔군이 지난 9월에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여서 결국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역을 되찾았습니다.
예.
네, 전쟁이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끝나고 휴전협정으로 아르메니아군이 물러가고 현지의 자치 세력도 해산됐는데요. 그러자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보복이나 인종 청소를 걱정해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이고 존엄한 평화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 강력하게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샤르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포로를 석방하고 전례 없는 정치적 대화를 하기 위한 이번 합의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는 줄곧 아르메니아를 지지해왔는데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도 있습니까?
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8일 성명을 내고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교통, 국경 봉쇄 해제,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를 통한 접촉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면 금지 조처를 해제하고 일부 러시아 선수들은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중립 단체에 속해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그 동맹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IOC가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IOC는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제한 등의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 IOC는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개별 선수들에게 IOC가 승인한 중립대표단에 속해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터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 중립자격으로는 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립자격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명이나 국기, 국적 등의 표식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또 금메달을 차지한다고 해도 러시아 국가가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 또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금지약물 이 도핑 파문에 따른 징계로 러시아라는 국명 대신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전력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내년 파리올림픽에는 아예 이 러시아를 드러내는 건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나서기 위한 그 선수가 되기 위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각 올림픽 종목의 감독 기관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네.
네, 종목별 위원회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 군이나 국가안보기관과 계약하지 않은 개별 선수들을 심사해서 중립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선수 개인이 개별적으로 중립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림픽에는 단체 경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러시아는 여전히 이 팀 스포츠의 경우는 출전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IOC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전 세계 선수가 약 4,600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 러시아 선수가 8명, 벨라루스 선수는 3명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 도쿄올림픽 때는 300명 넘는 선수를 파견했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을 줄곧 반대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운동 선수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선수들의 성적을 정부 선전용으로 삼고 애국심 고취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참가하면 우크라이나가 불참으로 대응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중립 소속으로도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 보니까 지금 파리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는 내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세계 200여 국 출신 만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고요. 파리에서는 100년 만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김영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검찰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를 탈세와 관련해 9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요. 내년 미국 노동자들의 연봉이 평균 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살짝 웃돈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 관련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7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4쪽에 달하는 이 결의안은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고요.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맥카시 전 의장은 당시 조사와 관련한 성명에서 바이든 일가에 대한 하원의 조사는 부패의 문화를 드러냈다면서 더 깊게 들여다볼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탄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조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미국 헌법은 의회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이들이 반역이나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탄핵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두고 진행되는 조사로 탄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의 해외 사업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조율했고 종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네, 자, 이미 진행 중인 탄핵 조사에 대해서 또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고 이를 통해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데, 자, 이번에 결의안 그 발의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코머 위원장은 탄핵 조사 결의안은 추후 누구든 조사와 관련한 우리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때 해당 사안이 법정으로 갈 경우 우리에게 힘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건 진짜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존슨 의장은 공화당에 해당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탄핵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으로 필요한 헌법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과 민주당의 반응 볼까요?
네, 이언샘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이 사실이나 실제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공화당 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려는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도 이게 사실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킨 의원은 또 지난 몇 달간 탄핵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발의됐으니까요. 조만간 표결에 붙여주게 되겠죠? 언제입니까?
네,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언론들은 이르면 다음 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 앞서 하원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었죠.
네,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차남 헌터 바이든 씨와 동생 제임스 바이든 씨 등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헌터 바이든 씨에게는 오는 13일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터 바이든 씨는 지난달 말 감독위원회 청문회 출사 의사를 밝힌 서한을 전달하면서 공개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언론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식인데요. 헌터 바이든 씨 관련 소식. 연방검찰이 헌터 바이든 씨 추가로 기소했네요.
네, 헌터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7일 바이든 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9개 혐의 중 3개는 중범죄, 그리고 6개는 경범죄입니다. 와이스 특검은 성명에서 헌터 바이든 씨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7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는 이번 기소 전에도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웨이스 특검은 지난 9월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총기 불법 소지와 총기 구매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 씨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바이든 씨가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총기 불법 소지는 물론 탈세 혐의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 노동자들의 내년 연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문조사 결과 내용 보겠습니다.
네, 컨설팅 업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고용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윌리스 타워스 왓슨, WTW는 각 기업이 내년 노동자 연봉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내년 노동자들의 연봉을 평균 4%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컨설팅 업체 콤페리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년 노동자들의 연봉이 4%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024년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봉이 5.2% 인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평균 연봉 인상 수준이 4%니까요. 뭐 산업별로 상황별로 조금씩 연봉 수준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엔지니어 분야 노동자들의 연봉은 5% 인상됐고요. 소매업이나 교육 분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예. 자, 내년도 노동자들의 연봉 인상을 전망하는 그런 소식인데 무엇이 이렇게 이런 전망을 내놓게 했을까요?
네. WTW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연방 인상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는데요. 물가 상승 그리고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과열된 노동시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네. 먼저 물가 상승 부분부터 보죠.
네. 물가 상승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0월 현재 3%대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식료품점이나 월세, 의료보험 등 여러 부분에서 물가 상승의 여파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미국 가정은 연간 $11,400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 3년 전과 비슷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이 기업이 노동자들의 연봉 인상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노동시장도 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한때 1,200만 건까지 치솟는 등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구인 건수는 870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과열 상황이 완화됐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700만 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10월 현재 구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는 1.3개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개 이상의 일자리는 확보돼 있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도권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이죠. 이럴 사람을 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이 더 급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금 인상인데요. 이런 이유로 내년도 노동자들의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WTW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주는 혜택이 임금 인상뿐만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임금 외 부분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업의 응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근무 유연화로 55% 기업이 이거를 제시했고요. 근무 유연화라는 건 재택근무나 사무실 출근 혹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노동시장 고용 발표, 고용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네, 노동부가 8일 11월 비농업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 건수를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신규 고용 건수는 19만 9천 건인데 이는 전달인 15만 건에서 5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다우존스 전망치인 19만 건보다도 9천 건이 높았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의 신규 고용 건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신규 고용 건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1월 40만 건 이상이었고요. 6월 전까지 매월 20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11월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가능 인구에서의 신규 고용 건수가 7만에서 11만 건이라고 봤을 때 11월 신규 고용 건수도 경제 성장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보죠. 어느 부분에서 신규 고용이 많았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건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7만 7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고용이 4만 9천 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통상 신규 고용을 견인하는 부분이 내저 및 적개업 부분 신규 고용인데요. 그게 4만 건이었습니다. 이 부문의 지난 12개월 평균 고용 건수가 5만 1천 건이었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 소매업에서는 3만 8천 건, 사회 지원 부분에서는 1만 6천 건의 고용이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고용 보고서를 보면 꼭 확인해야 되는 주요 사안이 실업률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1월 미국의 실업률이 3.7%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서 0.2%포인트 내려간 건데요. 지난해 초부터 4%를 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전달보다 12센트, 그러니까 0.4% 오른 34.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 오른 수치입니다.
네. 자, 이번 고용 보고서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낸 성명에서 자신이 취임 후 1,400만 건의 고용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보고서 발표 내용을 반겼습니다. 또 지난 22개월 동안 실업률이 4%를 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더 나은 성장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물가는 여전히 많은 미국 가정의 높은 수준으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예. 자, 미국의 상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서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이런 긴축통화정책이 물가상승을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자, 시장은 연준이 이번 고용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3%대의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신규 고용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경제 발전 속도가 둔화는 하되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하거나 실업률이 급증하지는 않는 이른바 연착륙의 성공 가능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 이제 다음 주에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어떤 발표를 할까요?
네, 시장은 대체로 연준이 올해 마지막 발표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내년 행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 그리고 하반기는 돼야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에는 산하에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 법 집행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기구 첫 번째 순서로 연방검찰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의회가 만든 연방법률에서 비롯된 연방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주와 지방검사들은 각 주의회가 만든 법률에서 연유한 사건에서 주정부를 대표합니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93명의 검사장이 이끕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들 검사장은 50개 주와 미국령에 설정된 94개 연방구역을 각각 담당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별도 구역이지만 검사장 한 명이 두 구역을 담당합니다. 연방검사장은 담당 구역에서 최고 법 집행관리며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도 관여합니다. 연방검사장은 지역 관할 우선사항과 지역사회 필요를 진전시키기 위한 자원 사용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Headed by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overruled its own prosecutors and recommended a lighter prison sentence for a long-time Trump friend.
연방 구역 사이의 사건 배분량은 다르지만 각 구역 검찰청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며 복잡하고 단순한 소송이 복합된 사안을 다룹니다. 연방검찰청은 종종 준하 지역기관들 사건도 맡습니다. 검찰청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연방범죄수사에서 지침이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방검찰청은 담당 업무에 따라 대개 형사와 민사, 항소, 그리고 금융소송 등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청 외에 연방검찰사무국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사무국은 법무부와 검사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미국 전역 94개 검찰청을 위한 지원과 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구역 연방검찰청에는 또 검사장 지위를 받는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연관된 모든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전국 연방검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서 모두 5,500명 이상의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연방검찰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을 맞아 분야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장식한 미국의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올 한 해 미국 뉴스의 중심을 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정치 뒤편으로 물러났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올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딴 기소로 연일 사회, 정치면 뉴스를 장식한 겁니다. 첫 기소는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을 통해서 변제해 준 뒤 이와 관련해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 3월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 뉴욕 법원에 출석한 뒤 곧바로 플로리다로 날아가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This fake case was brought only to interfere with the upcoming 2024 election and it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이 소송은 오는 2024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제기된 가짜 사건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소송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one set of laws in this country and they apply to everyone. Applying those laws, collecting facts,
스미스 특검은 미국에는 하나의 법이 있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을 적용하고 사실을 모으는 것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또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두 건의 기소가 추가됐습니다. 네 건의 기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내년 3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24 대통령 선거에 쏠리는 이목.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경주에 포문을 연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약 2년 앞둔 지난 2022년 11월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공화당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각각 올해 2월과 5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초 기준 지지율 60%에 육박하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공개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We believe that everyone is equal, that everyone should be given a fair shot to succeed.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모든 사람은 이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이것이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고 민주당에선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이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11월 말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다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2%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234년 의회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올해 10월 미국 하원에서는 미 의회 234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지난 10월 3일에 있던 미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순간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6, the nays are 210. The resolution is adopted.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이 투표에서 찬성 216대 반대 210으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로써 하원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겁니다. 불명예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입니다. 정부의 부분 폐쇄를 막기 위해 맥카시 전 의장이 지난 9월 말 2023 회기연도 예산 마감 기한 전에 발의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내의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단독으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내의 8명의 강경파 의원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는 이후 약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화당에서 총 4명의 의원이 하원의장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후보로 나선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과 톰 에머 의원은 공화당 내의 지지 확보 실패로 투표에 가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고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은 3차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점점 더 반대하는 의원인으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국 네 번째 후보로 나선 마이크 존슨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고 하원 본회의 투표를 간신히 통과해 제56대 하원의장이 올라 의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Let the enemies of freedom around the world hear us loud and clear. The People's House is back in business.
존슨 의장은 취임 직후 행한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의 적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한다며 의회가 재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 후 마감 기한을 앞둔 임시지출안의 기한을 각각 내년 1월과 2월로 연장해 당면한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서 큰 입장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 의장은 이를 조율해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점 찍은 미국 기준금리.
지난 2022년 미국 경제의 화두가 물가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기준금리였습니다. 지난해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9%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이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긴축 통화정책에 나섰습니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빅 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7월, 9월, 11월에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올해는 12월 13일 한 번 더 기준금리 발표가 남았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지난 11월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a few months of good data are only the beginning of what it will tak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파월 의장은 최근 나온 몇 달간의 긍정적인 자료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아직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2%대의 물가 상승률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며 긴축 통화 정책을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과연 연준이 어느 시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파월 의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은 아직 결론 내리기 이르다며 이런 전망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 아수라장이 됐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아니, 화재 경보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고 커피 한 잔 사려고 했더니 지갑이 없었다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All hell broke loose.
지옥 전체가 풀려났다 이 말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All hell broke loose. Everything descended into madness. The situation went haywire. It was a big mess. It was chaos.
엉망진창이 됐다.
All hell broke lo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아요.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mean chaos everywhere.
그러니까 내 말은 모든 곳이 혼돈 상태예요.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먼저 화재 경보가 있었고 건물에서 모두 나가야 했어요.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그리고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호우가 시작됐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네요.
Oh, it gets better.
점점 더 좋아져요. 반대 표현이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커피 한 잔을 사려 했는데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re you serious?
정말입니까?
I wish I was making this up.
나도 지어낸 이야기였길 희망해요.
All hell broke loose.
아수라장이 됐다.
All hell broke lo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okay?
I just had the craziest day ever.
What happened?
I was at work, and suddenly all hell broke loose. I mean, chaos everywhere. First, there was a fire alarm, and we all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Then, as we were standing outside, a sudden downpour started.
I'm sorry to hear that.
Oh, it gets better. I was trying to buy a cup of coffee, and I couldn't find my wallet.
Are you serious?
I wish I was making this up. I felt like I was living in a sitcom or something.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ll hell broke loose.
지옥 전체가 풀려났다는 말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됐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셨습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